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달력을 받아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024년 새생명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복음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어로 열심히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 때라는 마음에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복음이 이끄는 삶,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열려가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로 함께 치어져가는 새생명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신성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 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거룩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성전 건물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내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내시는 이 단계가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건물도 목사도 모여있는 사람들도 볼품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신의 도움만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하나님께 목사에게 갖다 바치는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보십니다. 아가스의 술라미 여인처럼 이 땅 위의 교회는 참으로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보십니다.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눈과 마음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져서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완성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세우신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을 좋아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완성해내신다라는 사실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외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너희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심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부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그런 쭉정이 같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즉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권속, 이 가족이라는 표현은 주로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의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권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던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쫓게 만드는 사람, 신비한 은사나 체험들을 쫓게 만드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래 위에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에 다른 돌들을 연결하여서 한 건물, 한 교회로 만드십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모퉁이 돌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가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가의 버린 돌은 어떤 돌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쓸모없는 돌이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왜 내가 나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보고 사랑해야 합니까? 좀 더 자고, 좀 더 자기 개발하고, 좀 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왜 예배하는 일에 내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건축가에 버리는 돌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쫓아 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가에 버린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심판을 모조리 다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의로 나를 덮어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게 되었고 이런 분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건축가에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한 건물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며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모두 교회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각자 각자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집을 짓기 위해 쌓아놓은 벽돌더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벽돌더미를 보고 아무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초돌 위에 벽돌 하나하나가 질서있게 놓이고 서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서 건물이 완성되면 비로소 우리는 집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 머리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벽돌더미일 뿐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말은 함께라는 단어와 결합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실제로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수동태라는 말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 어떤 벽돌이 놓이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교회는 몇 사람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른 벽돌을 그 옆에 놓아도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놓는 벽돌마다 막 흔들거리고 또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한 건물로 지어가시려는데 나는 홀로 벽돌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지만 세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벽돌만 쌓아놓은 벽은 쉽게 넘어지지만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집으로 튼튼하게 지어져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어 넘어지지 않는 집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내 옆에 있는 저 벽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지만 목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큰 교회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 숨을 곳도 없고 뭐 피할 곳도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더 어색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쉽게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지만 먼저 믿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지 못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공사 중이죠. 거룩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왜 아직도 사랑이 없냐? 왜 섬김이 없냐? 왜 아직도 너는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생명 교회를 보면서 이 목사가 인격과 신앙이 왜 저 모양이냐? 교회가 왜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벽을 만들고 있는 공사장에서 왜 싱크대가 없냐? TV는 도대체 어디 있냐? 세탁기는 어디 있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비로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교회는 드디어 완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중 팻말만 박아놓고 공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열심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이제는 조금씩 점점 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병원에서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는 것이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입니다. 감기와 같은 작은 병이 몸이 건강할 때에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병인데 몸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한 5일 정도 감사하고 360일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으면 얼굴 붉히지 말고 웃어 흘려보내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괴로워하거든 치유에 있는 말로 위로해 주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강건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비의 자리로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요. 하필 그 사람과 한 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역을 편성하는 날인데 말이죠. 구역을 편성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벽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벽돌의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가의 눈에는 어떨까요? 건축가가 자기가 거할 집을 짓는데 아무 돌이나 주워서 막 올려 쌓으면서 아무렇게나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돌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며 가장 유익한 것을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보통 이게 삼나무는 20에서 30미터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삼나무는 무려 130미터까지 자란다고 해요. 엄청 높이 자라는 데 비해서 뿌리는 아주 얕게 뻗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삼나무들이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그물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래요. 삼나무가 홀로 서 있지 않고 함께 서 있으니까 130m까지 자라는 그런 장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벽돌을 아무리 보기 좋게 높이 쌓아놓아도 시멘트를 발라서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벽돌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건축가이시고 우리는 벽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놓으셨다면 나에게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라고 그 돌을 내 옆에 놓으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귀엽고 한 건물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어떤 벽돌을 놓느냐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사역 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설교를 해주십시오.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목사의 오른팔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당장 수십 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말은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왼손잡이라서. 어떤 교회는 말이죠. 목사의 야망 위에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100명, 1000명, 1만 명, 1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 몇 년까지 세련되고 화려한 건물을 건축해내는 교회,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브리즈번에서 제일 커지고 유명해지고 사례비 많이 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석교인이 많아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세련되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브리즈번에서 제일 커지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통 교회들보다 훨씬 많은 사례비를 받으면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비전이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야망을, 목사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장을 벗겨내시면 악취나는 배설물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교회는 절대로 목사의 야망에 지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브리즈번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서 내가 그 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줘야지 뭐 이런 것이 교회를 지어가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저에게 새생명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 내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제대로 믿고 싶고 잘 믿고 싶어요. 새생명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모두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서로를 잘 안 되지만 또 실패하지만 그래도 또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가 우리의 욕심과 야망 위에 치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지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자랑을 위해, 우리의 야망 위에 지어가겠다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끄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들이 비온 후에 대나무의 순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듯이 질서 없이 여기서 저기서 막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라도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계획 속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교회 같아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브리즈번 이 모퉁이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장 한 장 벽돌인 우리를 택하여서 이 교회로 이끄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섬세하신 손길을 느끼며 이 크신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높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길러지다, 자라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이 자라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예배당을 허물고 점점 더 크게 짓게 된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에 거하십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 새생명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고 새생명교회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 우리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서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수님만 의지한 자로, 더 예수님만 높이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그 거룩함과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방법은 자기 의를 의지함을 버리고 점점 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지체를 더 사랑하고 더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뭐 오수순하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섬뜩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교회는 저마다 자기 의를 의지함을 버리고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리한 검처럼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동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하시지 않는 교회는 비교, 경쟁,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누가 자격이 있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의 열심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가? 왜 아무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만 쌓였다가 터졌다가 또 쌓였다가 터졌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는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저는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집으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택한 자들을 부르신 공동체이며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해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생명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이시고 우리는 벽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벽돌더미를 이렇게 보시다가 나라는 벽돌을 집으십니다. 후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벽돌이 나는 따뜻해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벽돌더미 속에서 또 한 장의 벽돌을 들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내 옆에 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벽돌더미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한 몸이며 한 집이다.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해라. 그리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친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모난 부분은 깨뜨려내실 것입니다.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집으로 완성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설계도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내가 설계자인 것처럼, 마치 내가 건축가인 것처럼 나의 야망 위에, 우리의 야망 위에 교회를 지어가서는 안 됩니다. 2024년 새해에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로 순결해져 가고 날로 거룩해져 가므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